기도드리죠. 주님은 영원하시고 저희는 변하는 존재이 없나이다. 하나님 홀로 존재의 근원이시며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의 존재의 계속됨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오니 피조물들이 주 앞에서 존재하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옵나이다. 실로 하나님이 세상의 근원이시고 참된 주인 되심을 미련한 어둠에 잠긴 인간들이 알지 못한 채 타락의 오늘에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악을 계속하여 범하여 왔사옵나이다. 이 모든 폐역상이 마땅히 영원한 진노에 따라 공의의 심판에 의하여 형벌을 받게 합당하거늘 주께서 그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의 높으심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기로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지체로 서 있게 되었사옵나이다. 이렇듯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가 세상에는 감추어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는 깨닫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낮게 추시고 겸비케 하시며 실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인 것을 더욱더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된 저희들에게 있어서 육적인 평강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일시적 만족을 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주 밖에서는 허망한 것이요 썩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아옵나이다. 주 안에 있도록 부르신 주께서 주 안에 거하는 기쁨과 자랑을 깨달아 알아가므로 인생 사는 동안 존재 부르심과 목적에 합당한 대로 주의 영광과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저희를 부요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베푸시사 저희 걸음을 교회로 회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과 신앙 고백 위에 가까이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신앙 고백이 그 거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 입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7문까지 했죠? 맞죠? 예, 오늘 이제 8문답.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눠드린 자료는 7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8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교재 20페이지에 6문부터 한번 8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문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터이니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폐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신이라 함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죠. 개역성경 그 이전엔 성신으로 다 번역을 했는데 그 위에 성령으로 번역을 바꿔서 요즘에는 성령이 더 친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육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로 창조하셨죠? 순전한 상태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는 순전한 상태로 창조하셨다.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적극적 표현으로 순전함이란 속에 들어있는 적극적인 내용이 선함이라고 대합이 되어 있고, 특별히 그 선함의 의미를, 사람을 선하게 창조했다 할 때 그 선함의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의미라고 할까요? 그것을 풀어주고 있는 성경적 표현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에서 자신의 형상이란 말을 붙여놨죠. 즉 선하게 창조했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럴 때곧 참된 의요 거룩함으로 창조했음을 의미한다. 이 참되는 말이 의 앞에 붙은 형용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참되는 말을 명사화 시키면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함을 받았다. 진리와 의와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함에 있어서 참 진리에 서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의의 조건을 갖춘 상태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거룩함을 갖춘 상태로서 우리가 지음받았다. 또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창조받은 우리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었다.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순전한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 진리가 되죠. 마음으로 사랑하며 진실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고, 동락, 교통의 축복을 의미하고, 그와 함께 살고를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최초의 에덴의 상태, 낙원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 평강, 즉 샬롬, 평강의 상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강은 하나의 퀄리티란 말이에요. 질이란 말이죠. 그 질적인 상태를 가능케 하는 근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다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곧 평강이라 얘기하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한 것이 무엇인가? 이 샬롬, 평강을 잃어버렸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그것이 이제 타락의 슬픔이요, 곤고함이요, 우리의 그 어둠에 잠겨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구속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교통의 회복이니 곧 임마누엘의 축복이 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다시 임하는 것이니 죄악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떠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에서 건진받는다는 것이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면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구원의 역사를 임마누엘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다시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한다는 뜻이고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의 본래적 창조의 모습부터 계시록 새 하늘과 새 창조의 모습 속에 전체적인 성경의 일관된 주제는 이 하엘브 요리문답의 주제 중심에서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는 무엇이나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 임마누엘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임마누엘 모티브에 의한 성경 해석의 주제적 관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래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하게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타락해 있습니까? 왜 타락한 우리들이 타락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그럴 때 답은 그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근원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했다는 이한 가지 엄청난 사건은 한순간에 있었던 사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본성이 심히 부패한 유전입니다. 즉 원죄입니다. 즉 타락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본성이 후손들에게 유전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들만의 일과적이며 일시적인 어떤 한 순간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영향, 그 결과는 그 후손들에게 심령의 부패성의 유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원죄의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모두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사건 때문에 왜 우리가 왜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의 머리로서 존재하는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께 말미암아 범한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책임은 죄책은 결국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형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신 대로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그 죄값으로 치러지는 죽음입니다. 형벌의 죽음으로 죄책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는 죄의 오염 상태를 그대로 우리에게 낳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오염 상태는 우리에게 유전이 됩니다. 유전이 돼서 본성상 유전이 되어지고 타락한 상태 유전되어지고 이 죄책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사망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후손들은 이중적으로 죄를 범하죠. 죄로 오염된 상태에 있으니 그 자체로 죄의 형벌의 대상이 되어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죄의 오염으로 말하면 후손은 스스로 또 죄에 대한 책임을 발생하게 되죠. 왜냐하면 부패한 성품 때문에 자기가 사는 동안 죄를 범하니까 그 부패한 성품을 유전을 받고 그로 인하여 죄를 발생하는 이 죄를 가리켜서 우리가 스스로 진 죄이기 때문에 자범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면서 범하는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죄는 무엇입니까?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 죄로 오염된 부패한 본성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면서도 본성이 부패해 있다는 것이 원죄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들이 자범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범죄도 죄책이 발생하여 결국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지죠. 죄에 오염된 부패한 성품을 타고난 모든 인류는 누구도 이해 없이 스스로 범죄를 함으로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증언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8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8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악만 행하는데 온갖 악을 행하는 성향, 기질, 악을 사랑하는 마음의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기 답이 그렇습니다가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뭐죠? 우리는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가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할 때 소망은 어떤 행동적 과실을 피하자라는 게 아니죠. 행동적 과실을 이 자범죄로 범하는 과실들인데 이거를 안 해라 이것도 안 하자 어떤 행동을 수정하는 것으로서는 근원을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도를 닦는다 그래요. 도를 닦고 마음의 수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면벽수도를 하죠. 큰 바위 앞에서 벽 앞에서 앉아서 면벽수도를 하고 하늘과 별을 보며 우주의 크기 앞에서 인간의 작음을 생각하며 인생의 부질없음을 생각하며 무소욕의 욕심을 버리고 자아를 비우자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자기 내면적 성정을 다스리지 않는 한 인간의 행동의 과실을 피할 수 없는 그 원인을 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도 일반적인 은총에 의해 사람들이 관찰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본성을 스스로 취할 수가 있느냐는 문제예요. 결국 스스로 취할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뭐가 되냐면 결국은 도를 닦고 마음의 수양을 쌓으며 애를 써도 결국 인생을 자포자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끊임없는 번뇌 속에 갇힌 감옥에 갇힌 탈출구가 없는 한계성 안에 갇혀버리거나 아니면 선과 악 자체 구분을 나중에는 초월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는 없애버리는 거죠. 결국 선이나 악이란 것이 무엇인가 중생이 이 땅을 살면서 욕심의 기준에서 선과 악이 나오는 것인즉 우리가 무소욕의 입장이 되어지면 선과 악 기준 자체가 사라졌으므로 선이 악이요 악이 선이니 그것이 그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가장 초월 수준에서 얘기하는 수준으로 넘어가죠. 근데 그래서 결국 답을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포기해버린 상태 속에서 문제 이상의 초월적 답변이라고 이쪽에 선문답을 하고 마는 거예요. 해결법을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막힌담이죠. 그래서 결국 선은 악이요, 악이 선이요. 결국, 당신이, 악마가 결국은 보살이고, 이렇게 부처가 되고, 부처가 악마가 되는 상태로까지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면, 신성이라는 어떤 그 초월적 영적 신성에 대한 대상만 남고, 그 성격이 무엇인가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기준되어진다고 해석하는 틀로 넘어가 버려서,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인간이 스스로 부패하여 지혜가 없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결국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 전이함으로 위로를 찾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나 그건 실체적인 답이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본성이 약하여 그 본성 자체를 주의 은혜로 성령께서 중생케 하신다.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 영적 선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못바가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한 대답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참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 말씀 앞에 어찌 나이가 늙어서 어미의 모태 안에 들어가 다시 날 수가 있겠는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근데 딱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선생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교회의 교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곧 교회였으니까 이스라엘에 담겨있는 복음의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이미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 속에 다 복음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한 자로 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적어도 여러분보다 성경적 이해가 빈약했던 거예요. 복음 중심에 있어서는 예컨대 시편 51편을 니고데모는 읽었으나 깨닫지 못한 자요. 이사야 53장의 의미도 몰랐던 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준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자죠. 이게 전혀 모르는 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은혜를 몰랐고 예레미야 31장을 모르고 에스겔 36장이 뭔지 몰랐던 자입니다. 성경을 전혀 몰랐던 자라. 그래 주님이 네가 어찌 이스라엘 선생으로 깨닫지 못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부분을 다시 한번 몇 가지 여러분 페이퍼를 한번 보세요. 나눠드린 자료 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타락한 품성과 자유의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부터 차근차근 팔만한 관련된 알아야 될 중요한 신학적 관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셨습니까? 가져오기는 하세요? 이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성경책 끼웠다가 실수 없이 가져오죠? 왜냐하면 그대로 뒀다가 그대로 가져오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책을 가져오기 귀찮아서 교회 성경책을 꺼내보신 분들이 많죠? 그러면 백 속에 넣어놨다가 또 백채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혀 복습은 안 하시는 거죠. 예습은 말할 것도 없고, 복습이 뭐에 필요합니까? 한번 들으면 깨닫는 그 총명이 네개 있거늘. 자, 타락한 품성과 자유의지. 자, 자유의지 또는 선택의 자유란 무엇입니까? 답을 얼른 보시려고 얼른 넘기시네요. 자, 보세요. 1, 2, 3, 4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자유란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따른 행동을 하는 능력이나 관계 등을 의미한다. 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 정의입니다. 일반 정의인데, 그런데 2번, 3번, 4번부터 이런 일반적 정의에 따른 자유의 개념을 이해하는 중요한 조건성과 제한성들이 나옵니다. 2번 같이 읽죠. 이러한 자유는 종노릇 하는 것과 반대되며 어떤 굴레나 구슬로부터의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아, 그러니까 2번은 뭐로부터의 자유? 종노릇 혹은 굴레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아, 이게 자유의 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구속이나 종노릇에 묶여있는 상태로서는 참 자유의 성질을 갖지 못한다. 그런데 3번을 보면 같이 읽어요. 아울러 자유는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능력으로 강요를 받는 것과는 반대된다. 그러니까 뭐로부터 자유죠? 강요를 받는 일부터 자유죠? 강요로부터 자유입니다. From coercion, 강요를 받는 일부터 자유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돼요? 내가 원치 않는데,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 게 자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번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은데 강요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외적 강요, 외적인 측면의 그거죠. 외부의 세력과 압력에 의해서 외적인 강요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4번을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 자유는 선택의 자유라 일컬어지기도 하며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하는 점에서 자유라고 일컬어진다. 3번과 4번의 차이는 뭐냐면 이 선택성이에요. 그리고 이 자발성 속에 들어있는 이성적 자발성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이성을 통하여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아, 난 이것이 좋겠다라고 이성적 선택을 해 나가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4번은 뭐에 반대가 되냐면 본능적이며 물리적인 흐름에 의해서 물리적 필연성, 본능적이거나 물리적 필연성에서 해 나가는 자유는 그거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하는 것, 우리가 이게 동물들이 행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동물들도 그 킁킁킁 냄새 맡은 다음에 먹을 것이 두개 있을 때도 어느 하나를 먹고 어느 하나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럼 짐승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아, 짐승들이라고 먹을 거두개 주면 동시에 먹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거의 먹잖아요. 차례로 먹고. 그들도 행동에 어떤 순서가 있고 이렇게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아, 이 인격적 자유로 의지를 통해서 얘가 판단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행동은 본능적이며 하나님 주신 어떤 물리적인 메커니즘이 그 안에 작용되므로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게 있고 덜 좋아하는 게 본능상 선택적인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람에게서는 그런 차원의 것을 넘어서서 이성적으로 고려하고 사려하여 판단해가는 일과도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 자유가 자유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3번과 4번이에요. 3번과 4번은 자유가 자유이가요 꼭 있어야 될 조건입니다. 즉, 만약에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되지 않고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해 나가며 하는 일, 그러니까 외부의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하며 그리고 선택에 의해서 본능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행하는 일, 그럴 때에 3번과 4번이 자유의 본질을 구성합니다. 그럼 2번은 뭔가? 2번은 뭐냐면 우연적인 요소죠. 왜냐하면 3번과 4번을 다 갖추고 있으면 이미 자유한 건데, 근데 그 자유를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자유의 우연적 요소지. 그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게 되어져요.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되어지냐면 종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죄의 종노릇한다라고 말할 때 죄의 종노릇하는 뭐냐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죄의 소욕에 따라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에 대한 경향성을 우리 마음에 부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로 오염된 부패한 마음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악한 것을 선택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행동을 자발적으로 그것을 해나간다라고 말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우리 안에 부패한 성품에 따라 죄를 이성적으로 선택해 나가고 그것을 즐겨하며 해 나가게 될 때, 또내 스스로 강압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을 하게 될 때,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나의 그런 선택과 행동이 항상 일관되게 나타나는 걸 보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가 되죠? 죄의 세력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성격이 우리에게 역으로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가 죄 아래 신음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자유의 본질에 참된 요소는 몇 번이다? 3번과 4번이 되어진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 새하늘과 새 땅에 갔다. 낙원에 이르게 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죠. 그러면 우리는 야 기가 막히죠. 그 상상이 가요? 죄안 진다는 일이? 근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죄를 안 짓게 된다니까. 한 번도 안 지는 거야. 한 번도. 순간도 죄를 안 지어요. 그 상상이 가세요? 안 가죠. 안 가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된대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소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실현이 되어진대요. 나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도 안 짓대요. 나안 짓는 건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들도 안 짓는 게 이게 이해가 가냐 말이에요. 이건 저 하나 기준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서로 돌아볼 때. 왜냐면 우리는 굉장히 스스로 관대하잖아요. 남이 볼 때는 저럴 수가 있냐고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삶일 텐데 그런 일들을 가능케 해주는 그 일의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서 죄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하는 일에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성향과 그 바람이 넘쳐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적 선을 향한 그 소망과 바람과 희열이 넘쳐서 이성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선을 선택해 나가며 스스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게 그 일을 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성질을 쭉 일관되게 보면 온갖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그와 같으므로 우리는 따라서 의의 종노릇한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6장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뭐의 종노릇해요? 의의 종노릇. 의의 종노릇하니까 우리가 자유가 없어요? 아니죠.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두 번째 종로생 개념은 우연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그는 형편에 따라서 자유의 성격을 설명해 주는 거고 본질적 요소는 3번과 4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유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자유가 있으시죠. 자신의, 그러면 우리가 본성에 따라 행하는 것은 자유다 아니다? 본성에 따라 행하는 것들? 그것도 자유의 부분과 상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본성에 따라 되어지는 부분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자발적 행하느냐 속에 자유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선하시고, 그래서 선하신 자신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이 선하신 지식에 의하여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경륜을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자유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듯이 결국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본능이라는 것과 본성에 기초하여 이성적 선택으로 하여 의지로 작용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지 이렇게. 그렇죠? 그분을 구별해 나가시면 되죠. 자, 그러면 나항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러면 어떠한 의미에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반적 자유에 대한 개념의 기초에서 사람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1.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 사실에 비추어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했다 할 때 앞에서 우리가 봤던 문항에서 육문항에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나타나는 게 뭐였죠? 진리와 의와 거룩함.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뭘 설명하고 있어요? 자유의지란 인격성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로 발견이 관찰이 되고 해석을 풀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지난 주일날 이제 박 목사님이 창세기 1장 그 26절 이하를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으로 설명하셨는데 적절한 해석이죠. 하나님의 이제 형상이라 할 때 우리가 에베소서를 기초로 해서 진리와 의와 거룩이라고 해서 하이드리고 요리문답에 6문항에 이제 고백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8문항을 해석해 나가는 속에서 하나님 형상 속에서 다시 풀이 속에서 뭘 더했죠? 자유의지를 더하고 있죠. 인격성의 부분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와 진리와의 거룩이라는 관계성의 측면이 누구와 누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상실되어 있죠?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누가 이 부분을 회복시키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 하나님과 자신의 사회 속에서 진리와 의의 거룩의 관계를 맺으실 때 그 맺으실 때 그 부분의 맺으심의 의미를 죄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죄의 성질이 뭐하고 반대냐면 사랑과 반대되는 형태로 나거든요. 죄는 나눔과 분리요 다툼이기 때문에 그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교통의 관계를 사랑으로 설명하고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요한사도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할 때 그때 사랑의 표현으로 요한사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해 나간단 말이죠. 이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있게 원한다라고 말하므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사랑적 관계로 투영을 시켜요. 자, 이럴 때 구속적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누리시는 사랑의 회복이 너와 나 사이에 있고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 표현은 예배소서에 나오죠. 그것이 뭐냐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표현되는 그래서 부부간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의 사랑과 교회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로 설명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의 사랑의 묘사인데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와 자신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투영이라고 설명하시고 따라서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은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사랑의 관계로 가기를 원한다고 중보자적 위치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중보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맥락인데 이 부분을 신론적 측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요한복음 17장과 15장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요.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란 정의와 맞물린 요한사도의 전체적인 흐름인데 근데 이제 신론적 측면 넘어가면 최근에 제가 현대신학적 경향이란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현대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때 이런 설명 외에 다른 시도를 한 거죠. 저는 구속사적 맥락 외에 신론적 접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러한 설명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성 또는 신적 본질 또는 신적 속성이란 것과 비추어 하나님 형상을 설명했다. 전통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굉장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라는 각 위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위격상의 측면에서 바라본 하나님이 이에 따른 하나님 형상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삼위 뭐라고요? 일체. 하나님은 삼위 아, 일체란 말을 크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삼이 뭐죠? 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위엄과 영광과 본질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자, 뭐가 하나라고요? 신성과 위엄과 영광과 본질이 하나이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각 신성과 존귀와 영광과 위엄이 완전히 같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 갖고 본질이 셋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삼신론이에요. 신성은 똑같은데 본질이 다르다 그러면 삼신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컨대 사람 셋이 있어요. 그러면 삼두정치. 삼두정치는 뭐예요? 왕권이 똑같아. 똑같이 권한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나 사람이 셋이 있으면 그거는 왕이 셋이에요 하나예요. 왕이 셋이면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이 셋은 분리된 셋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하나 되면 거기까지 나가요. 그래서 왕 사람이 왕이 셋이 똑같이 구하는. 그래서 내가 결제하면 다른 왕이 결제한 것과 똑같다. 그래서 세 사람이 권한이 똑같고 권한이 똑같은 만큼 왕권의 대우도 똑같고 그래서 경복궁도 같이 쓰고 이렇게 장은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회는 셋인 거예요. 사람이 셋인 거예요. 그래서 삼왕이 한 왕인 것처럼 행사할 뿐이지 왕은 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왕권에서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세 사람처럼 있는데 왕권만 같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이상일 거예요. 그 이상이 뭐냐면 그렇게 셋이면은 왕권이 똑같고 셋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있으면 사람이 셋인 것처럼 꽤 구분이 돼야 하는데 구분이 안 된다 이상하게도. 그래서 한 하나님이에요. 구분이 안 된다 이상하게도. 이상하게도 뭐죠? 신비롭게도.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 거예요. 한 분이면 그러면 한 분인데 왜 성부가 있고 성자 있고 성령이 있을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상하게도 한 분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해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 이단. 이해하지는 말고 이렇게까지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느냐? 그 이유는 뭐냐?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요. 신성은 보세요. 신성은 무한하잖아요. 무한히 셋이 있으면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적 본질이라는 것은 나눠지질 않아요. 사람은 말이죠. 육이라는 덩어리로 개체가 나눠져요. 인격성도 나눠져 있고 사고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느끼시고 일하시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통일되게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이 나눠 있다는 인격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가장 가까운 개념으로 이 인격성이란 기초하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새 인격으로 계신다. 근데 인격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까 새 신격으로 있다는 말로 했어요. 개념이 뭐냐 그러면 가장 근사하게는 인격성이지만 그러나 인격성 자체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라는 말을 써요. 위는 임금의 자리를 위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위치할 때쯤. 그런 것처럼 삼 위로 계신다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그 위의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어떻다고요? 한 분이시고 위격으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으로 세 위격으로 계시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와 의와 거룩을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그 신성과 신적 본질로서 그가 갖고 있는 속성상 그가 참 진리요 그가 참 의요 그가 참 거룩이므로 그 형상을 우리가 받아 순전한 상태에서 진리와 의와 거룩을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근데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어떻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형상 말고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본질적 측면 말고 무슨 측면으로 넘어가요? 위격의 새 위격의 구별된 측면으로 하나님 형상의 관점을 접근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라는 새 위격이 어떤 관계로 서로 계신가라고 생각했더니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아들이 있고 아버지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은 세 분이 서로 구별되지만 서로 안에 계심으로 셋이나 동시에 뭐죠? 하나로 계시는 특별한 관계의 성질을 갖고 있죠. 이 관계의 성질을 사랑의 완전성이라고 설명하자. 왜? 그럴 때에 인간에게 비추어진 뭐죠? 하나님 형상의 측면을 이렇게 접근해 보면 하나님 형상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라고 구속사에서 구원의 맥락에 설명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신론적 접근 안에서 다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게 나오냐면 가정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회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들어갈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하시는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을 그대로 교회의 지체들 간에 반영하여 되어야 할 하나님 형상의 요구나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접근이 다른 거예요. 접근이. 하나는 본질적 측면에서 진리와 의와 거룩이요. 그 거룩의 내용이 결국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위격적 측면에서 하나님 형상 접근해 보면 사랑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 이 위격적 개념에 있어서의 이 하나님 형상의 접근이 현대적 접근, 현대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훨씬 더 관계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죄론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를 못함으로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즉 선과 악을 선택할 능력을 갖지 못한 채 단지 악만을 선택할 수 없다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아, 이게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께 복종, 원죄론에 따르면 이미 사람이 선과 악을 선택할 능력을 가지 못하고 다만 악만을 선택한다고 했다. 그러면 어찌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자유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답을 보죠.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으며 악을 피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자유와 반대가 된다면 선만을 선택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도 자유하지 못하는 말이 되므로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 그래서 이 답은 위로 쭉 올라가서 2번의 내용을 설명할 때 이거는 우연적 요소요. 본질적인 요소는 3, 4번이라고 그랬죠. 그 부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3번을 같이 보죠. 타락 이후에 사람 의지는 악만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이 선택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이름으로 사람의 의지는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자발적이라는 말은 하나의 이성의 선택이요. 그 다음에 스스로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행했으니 외부 강압이 없는 것이요. 이성의 선택과 의지가 합쳐져 이루어진 것이죠. 부패한 성품에 의하여 의지가 폐역한 일을 선택하도록 작동하고 이성이 그걸 선택해 나가고 그 결과 악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그리고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다. 다. 사람이 지니고 있는 자유의지는 몇 가지 종류로 구별이 됩니까? 1. 타락 전. 자, 뭐가 있죠?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여기 가로치고 처음부터 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자, 타락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있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선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순전한 상태에서 선을 피하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 자체의 변화성에서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처음에 낙원 창세기에 준 낙원의 복락 상태와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락 상태의 차이예요. 이게 차이인데 이거를 잘 이해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선하다, 복이 있다 하셨으면 그 상태가 참 귀할 텐데 새해와 새 땅에서 누리는 그 속에 누리는 복은 좀 얼마나 귀하길래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데 최초의 창조 상태하고 새하늘과 새 땅 속에 누리는 이두 개의 비교를 해보면 새 하늘과 새땅 누리는 이 복이 처음에 아담과 누렸던 첫 창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죠? 하나님의 새 창조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은 비교급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자체가 최상급이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더 완전하다. 완전하다, 더 완전하다. 절대적 의미에서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열어준 그 절대성에서 우리가 그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불완전하면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완전하다는 말은 뭐죠? 불완전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것은 악의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악의 요소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더 완전할 수 있겠는가? 할때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 이유 먼저 첫째. 실제 인간은 죄 없는 상태, 순전한 상태에서 지음을 받았다. 순전한 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를 가진 자가 선과 악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답은 뻔하죠? 답은 뻔하죠. 그죠? 순전한 상태요? 순전한 상태에서 자유의지 행사는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선. 그런데 왜 사람이, 아담이 뭘 선택했죠? 악을 선택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악을 선택한 결과를 보니 하나님이 최초에 지으셨을 때 순전하지 않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면 돼야 한대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그럼 이게 뭐냐? 어떻게 악이 왔냐?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을 순전한 상태하고 졌는데 왜 악이 왔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인간이 최초의 순전한 상태로 지은 상태를 그대로 뭐하면? 첫사랑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결혼의 첫 언약을 신실히 지키고 있으면, 그럼 괜찮을 텐데, 순전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계속적으로 뭘 선택할까요? 선을 선택할 텐데, 순전한 상태 그대로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묘하면? 변하면, 그럼 뭐가 선택이 될수 있을까요? 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죠. 결국 뭐죠?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왜 변했을까? 변했을까? 그거는 뭐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변한 거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영원하신 하나님만 변하지 않죠. 그래서 변하여 그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새해와 새 땅은 어떻죠? 새해와 새 땅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새 성품으로 온전케 되어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선과 악의 선택 중에서 항상 뭐만 선택할까요, 우리가? 항상 선만 선택하죠? 항상 선만 선택하는데, 만일 우리도 여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도 유한하다, 무한하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유한한 존재예요? 무한한 존재예요? 무? 유니까. 아이고, 참. 내가 답을 몇 번씩 얘기해요. 근데 우기는 어떡해요?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답을 주고 있는 거라니까. 유! 이제 조용하시네. 유한하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무한해요, 우리가? 무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생각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영원하죠? 우리가 생각하셨다면 영원하죠? 그럼 우리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같다,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유한한 상태로 계속되는 상태.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죠?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을까 없을까 생활 세상 속에서. 만약 지금 같은 존재의 조건에 따라 산다면 과거, 현재, 미래 안에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를 먼저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시간 안에 영속성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는 어때요? 시간을 지으신 분으로서 시간의 초월성에 계시죠. 시간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일 뿐이요. 우리 무한한 자예요. 유한자로서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신적 속성과 그 영광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무슨 존재죠?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성품을 지어 선을 선택하겠지만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왜 있죠? 유한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다? 이 변화의 가능성이 없도록 무엇을 베푸신다?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계속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누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인 거예요. 어린 양의 역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은 타락한 우리들이 망할 때로부터 새 생명 얻는 자로 구원받는 일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실 뿐 아니라 먼저 죽은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천상교회에 갔을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말며 중보를 받을 뿐 아니라 몸이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에 날아가는 데에 그 순간에 우리의 중보자 되실 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며 다시는 최초의 상태처럼 변하여 악을 선택하여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새 성품 안에서 영원히 계속적으로 선을 선택함으로 영생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희락이 가능하도록 유한한 우리 존재들의 변화를 막으시고 붙들어주는 중보 역할로 성자 하나님의 중보적 사역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한 번 받은 은혜는 결코 변치 않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 주식을 작정한 그 은혜는 이 땅 사는 동안 신앙이 간들간들하면서 겨우 살아가도 하는 은혜뿐이 아니라 죽어서도 생활 새 땅 속에서도 약속하신 생활 새 땅 속에서 다시는 저 범죄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아요? 그 은혜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이루신 구속사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원하신 분께서 우리의 중보 역할을 그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어요? 타락이 없어요. 다시는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다시는 우리는 죄 짓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의 그 구원적 경륜 때문에 새와 새 땅 속에서 구속의 역사가 새 창조로 계속되어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에 불구하고 그날에 가면 다시는 죄를 선택해 나가는 변화의 모습 없이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쉬는 시간을 맞춰놓으신 분이 계세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을 보세요. 9페이지 2번. 타락 이후가 나오죠? 네, 타락 이후 그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사람은부터 시작. 사람은 심령이 부패하여져서 오직 악한 일만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속에 새기고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도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착한 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악한 일만을 줄치면 구별이 있죠. 영적 선을 선택하지 못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이며 도덕적 선을 선택할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합니다. 도덕적이면 자연적인 선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영적 선은 무엇이고? 사실 임의로 구별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고 영적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절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문왕을 보세요. 사문왕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율법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예, 그 율법 요구하는 그 내용 자체의 실현이 영적 선이에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적 선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냐면 우리 생각에 선한 것이라는 것을 지킨다고 해서 선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에 따라 행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행한다고 선을 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나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선을 순전한 정도로 순전성에서 해야 되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도 면에서 절대적이며 완전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범위적인 측면에서 온갖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적 측면에서 항상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의 대상이 있어서 사람이 정한 것이나 하나님이 정해준 일을 하는 것이죠. 네 가지 정도 나오죠? 첫째, 대상적 측면에서 뭐라고요? 사람이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을 해야 한다. 그걸 어디서 알죠? 하나님 말씀에서 알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질적 측면에서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측면에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어떻죠?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로 빠뜨리면 안 되죠. 범위적인 측면에서 온갖 것을 다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영적 선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의 자연적 도덕성 선이라는 건 뭐죠? 자, 항상 지속적으로 하나요? 아니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항상 순전한 상태로 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모든 것을 항상 하지 않죠. 항상 계속적으로 하지도 않고 온갖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의 양심의 소리도 다 따라해요. 양심의 소리조차도 안 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기 옳은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타락한 이후에 양심이 무뎌져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명시적인 것조차도 우리는 때로 흐리고 모르는 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알면서도 안 하고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연적 도덕적 선이란 것은 우리끼리 볼 때는 격려하고 우리끼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명료한 죄의 악을 억제하고 우리 안에 선을 북돋는 일에 있어서 귀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따라 있는 거예요. 귀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자연적인 도덕적 선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자인 우리들조차도 그런 의미에서 선을 행해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선을 다 행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의의를 덧입어 거룩한 자여 선한 자로 쓰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치 못한 자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생겼어요. 중생치 못한 자는 그걸 모르죠. 그죠? 해야 될 대상이 뭔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게 행하지 않지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새 성품에 따라 진실이 행하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불신자와 중생 못한 자와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하신 그 대상을, 영적 선의 대상을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새 성품에 따라 하나님 영적 선에 순종할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조차도 온전한 순종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만 행하는 경향성에 따른 측면을 우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좀몇 가지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아주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5절 같이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을 보시고 여기는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한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법적 과실을 죄의 과실을 범하고 있는데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마음이니까 부패성을 얘기하죠. 영혼의 부패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음의 생각, 그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에 모든 계획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부패성을 의미하고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영적 서원을 행할 수 있는 것의 정반대 모습에 있죠. 극단적 반대죠. 온갖 일을 행하는 것마다 악하며 항상 악하며 절대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그 깊이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니까 결국 해야 될 일의 대상도 사람이 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말했던 영적 선의 의미에 정반대적 위치에 있죠. 이것에 대한 부패성을 스스로 지울 수 없음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13장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3장에 1072페이지 23절 말씀. 같이 읽죠. 구스이니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결국 너희의 악에 익숙했다는 말은 너희가 본성상 악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개선, 개혁, 변화를 거둘 수 없음에 대한 단적인 얘기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없다는 것은 반점이 없지, 표범과 반점은 서로 불가분의 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3절입니다. 13장 23절. 결국 구스인이 피부를 본래 검은 사람이 어찌 피부를 희게 할수 있겠는가? 그것처럼 너희가 본성상 악하다. 17장. 그래서 이 부분을 17장 9절에서 그 유명한 구절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같이 읽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이리 알리오마는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본성 자체가 거짓되고 부패해 있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적시를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고백을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자기의 본질상 악함을 철저히 고백하죠. 죄에 대한 본성의 악함을 거기까지 고백해 나가는데 이사야 29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에 가게 되면 참으로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목을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선의 가능성이 어디 있는 것인가를 이렇게 풀이해 놓으셨습니다. 998페이지 이사야 29장 9절부터 한번 보죠.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게 하심이라. 눈은 선지자여 너의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교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답하기를 봉하였으니 육도적이다. 또 무식한 자에게 이르기를 청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그리고 13절 14절부터 같이 읽죠.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라. 이거를 그냥 손에 가만히 끼시고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 심으지 아니신 아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 지금 7절에서 외식을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이들이 외식이 뭡니까? 그러면 8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것을 외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마음이 멀리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굴절시켜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뜻인 양 빙자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9절에 설명되어 있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냐 하시나.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본문을 들고 성경이 주고 있는 교훈을 그대로 복음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경의 교훈을 빙자하여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가르치면 그것을 사람의 계명이라 말하며 그런 것은 실수가 아니고 외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죠? 설교를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는 설교를 통해 듣는 것이요. 사적으로는 주의 말씀에 대한 개인적 묵상과 교훈에 따라서 학습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회집하라 하시고, 거룩한 성일에 예배를 회집하시고, 그 자리에 내가 예배 중에 설교자를 세워 그를 통해 내 음성을 너에게 들리겠노라. 이게 하나님이 예배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의 뜻과 그 바른 교훈을 그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설교 본문을 읽고 임의로 가르치며 그 임의로 가르친 내용이 사람 듣기에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교훈의 계명과 어긋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전부 사람의 계명이요.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떠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의 교훈대로 마음에 받아 그것을 입술로 드러내지 못하는가?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성경을, 또 성경교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교훈이 자기 심령 안에 정직하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정직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정직하게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빙자하는 거죠. 왜 말씀을 읽죠?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빙자하여 자기가 자기 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읽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은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능력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계명 줄치고 이것은 악한 일을 하라는 명령이다. 맞아요, 틀려요? 실제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는 교훈한다라고 지적했을 때에 그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줄치고 그 내용이 누가 들어도 이것은 나쁜 짓 하라는 말만 가르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계명이요 장로의 유전을 섬기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지적하신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은요 사람들이 들을 때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맞지 나름의 이유가 있고 나름의 선한 도덕성이 있고 나름의 근거 있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들려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바리새파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굴절시켜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나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게다 어떻게 사람이 안 합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적당한 도둑질은 도둑질을 겸하는 것이 아니고 큰 도둑질만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므로 괜찮습니다 라고 가르쳤냐 그게. 그렇게 안 해요. 바리새파인들이 가진 자신의 경건성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굴절하여 가르침 속에는 듣기에 선하고 보기에 선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은혜의 긍휼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고 임의로 주의 복음을 가리웠다에. 그게 계획은 뭐냐면 왜 가리우는 일이 벌어지냐? 가리웠으니 너는 잘못됐다. 고쳐라. 이렇게 얘기된 사전의 하원이 아니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에.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은 마음이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정직하게 심령을 열고 주 앞에서 말씀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가 겉으로는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 그 마음이 먼 것을 들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들어가는 것을 삼가는 것이나 나오는 걸 삼가라는 말씀 속에서 급기야 17절 18절 18절 말씀에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고 18절 쭉 얘기를 하셨어요. 심령에 부패하여 중생치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결국 굴절시키고 있는 것을 얘기하죠. 아주 심각한 얘기죠.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여 가르칠 수 있습니까? 누구도 나만이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 못합니다. 사람은 서로 간에 성경을 보고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해석상에 서로 상의성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으니까 뭐가 다르죠? 신학파, 교단이 다른 것이죠. 교파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파가 있고 루터파가 있는 것이요. 그 파가 다른 것이죠. 그 파가 다른데 그러나 그런 차이는 순전한 차이예요. 사람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궁구하여도 인간이 유한하고 제한됨으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인식에서 제한성 때문에 서로 나눈 차이가 있다 쳐보자 말이에요. 난 정직하게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에게선 그래서 난 개혁주의 옳다고 믿지만 차이가 있다고 보자 말이에요. 장로교 신앙이 맞다고 믿지만 차이가 있다고 보자 말이에요. 다 긍정해보고 상대적 차이를 인정하자 말이에요. 그러나 장로교 신학 안에서도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게. 그게 무지냐? 악함이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무지의 부분이 있는 부분은 용서받을 것이지만 악함 있는 부분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를 분별하냐? 그게. 분별하는 게 뭐냐면 참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면 제한하여 훈련이 덜 돼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을 사람의 계보로 바꾸는 근본적 전환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들으면 모르지만 계속 들으면 압니다. 계속 들으면 그자가 은혜를 아는 자인가 모르는 자는 아는 겁니다. 그자가 복음을 읽고 말씀을 들어 가르치지만 과연 그자가 복음을 아는 자인가 아는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요.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 복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주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심령과 가르치는 교훈의 관계성을 얘기했죠. 이사야서 29장 읽은 바면 그분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29장 13절에서 14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부분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성경 박사시잖아요. 13절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이 백성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 내게서 멀리 떠나니 그들이 나를 경영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리하여 14절에 주님께서 심판을 명하시는데 심판이 뭡니까?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 총명이 가리워서 다시는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베푸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이미 13절에 그들의 마음이 떠난 이유가 그 앞절의 9절부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께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따라 들은 게 아니고 주께서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9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한 포도주인함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리 독주인함이 아니다. 그들이 취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취하였다. 너희가 어땠다고요? 비틀거리는구나. 너희가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으니 그 까닭은 너희가 포도주를 먹고 독주를 먹었기 때문이냐?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소경이 되었기 때문이라. 소경이 되어서 걸으니 소경이 되어 걷는 모양이 독주로 인하여 취한 것 같고 포도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있다. 정신이 혼미해 있다. 왜 너희가 소경이 되었는가? 10절에 영적 이유가 나오니 너희의 심령이 가리워졌다. 너희 심령이 가리워져서 11절 12절에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게 뭐냐면 모든 목자가 너에게 미치는 모험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것을 읽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소서라고 부탁하면 그 배웠다는 자요 교사라는 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그거 봉하였으니 그거 어떻게 읽냐? 라고 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어찌 해석하여 그 깨달을 것인가? 라고 주의 말이 봉하였다는 말씀은 뭐죠? 주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이 말씀을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궁구하고 상고하여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가르쳐야 될 자들이
그 유식한 자라요. 교사로 서 있는 자예요. 스스로 교사로 자처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말하기를 동화에서 내가 어찌 알겠냐라고 말씀함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는 일에 나태하며 게으르며 방종하다. 그 12절에 그냥 할 수 없이 어디로 가요?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걸 읽어주라 말하니 그들이 뭐라고 핑계합니까? 나는 무식하니 어찌하냐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무도 주의 말씀에 귀구를 듣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구하고 알며 하나님의 계명을 드러내 그 교훈대로 가르쳐가자는 이 일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잠자버린 거예요. 그래도 모양은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가 남아있고 속은 말라 비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은 13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일은 딱 한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이들이 입술로만 존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머니 유식한 자도 봉에 있으니 못 읽는다 말하고 무식한 자는 무식하니 내가 주의 말씀을 어려워서 몰라 라고 핑계하며 각각 자신의 핑계 속에서 주의 교훈을 알게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14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아예 말씀에 깨우치는 은혜를 거두어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마실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어 영적 기근이라 목마름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거둬버리는 일의 역사를 이신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랑하며 읽고 이해하며 그 진리를 구하는 일에 얼마나 나태한가, 얼마나 핑계 많은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죄된 부패한 성품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내가 그런 마음 때문에 나는 여기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다 그래요. 네, 그런데 더 심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이제 교회가 연약해지면 가르친 자도 효과를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까? 방법이 뭘까?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그 말씀의 적용과 해석은 뭘까? 즉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아니고 우리 귀에 순하며 우리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쪽에 먼저 적용점이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사람의 계명으로 변해가는 그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의 인생의 실제 상황, 실존적 그 현장 안에서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된가를 풀어주는 적용에 이해하고 말씀 자체가 그렇게 바뀌는 거 다르죠. 그래서 절간에서 듣는 얘기하고 교회에서 듣는 얘기하고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런 차이. 교회에서 10년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20년을 듣고 30년을 듣고 평생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도 절간에서 듣는 얘기하고 차이가 없어요. 모양만 달라요. 모양만. 모양은 뭐예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없어져요. 말은 해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실체적으로 심령 안에 은혜가 역사되어서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겨가는 그런 은혜의 체험들과 강조가 자꾸 희석되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건 굉장히 위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시대의 교회가 그랬고 예수님 당시의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약할 때 종교개혁 때도 그랬어요. 중세 1300년부터 1500년대까지 200년간 교회가 거점없이 타락해버렸는데 그때는 얼마나 빛나는 성당, 그때 성당 다진 거 아니에요. 십자가 얼마나 요란해져요. 장식이 요란해지고 예수님 마태복음의 그 순환 고난 중간이죠. 이번에 고난의 그 예수님 고난의 행적들의 그림들은 다 왕성하죠. 모든 게 형식적으로는 다 왕성했는데 실제로 교회는 다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교회가 연약할 때 그렇죠. 교회 역사서 보면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 나가진 않았어요. 교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개교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한국교회는 거기까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건전합니다. 복음이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는 없죠. 안심할 수 없죠. 그래서 15절 16절에 그 마음의 부패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으로 떠나 있는 사람들의 영적 특성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보세요. 16절에 15절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함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라는 자요 하나님께 자기 하는 꾀를 숨겨요. 하나님 못 보실 것이라 하고 악을 행해요. 그 일을 어두운 데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같이 읽어요?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다시 누가부터 시작.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 줄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성경 아니면 줄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겠냐 이란 뜻을 넘어서서 뭐죠? 하나님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판단하겠냐 뜻이에요. 누가 우리를 보겠냐? 우리 외에 누가 볼 사람이 누가 있고 알 사람이 누가? 우리가 누구한테 보임을 받고 누구한테 알림을 받냐? 하나님이 계시니 두렵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겠냐? 이 차원이 아니고 뭐예요? 누구한테 우리가 보일 것인가? 누구한테 우리가 알릴 것인가? 우리가 하면 그만이지. 죄의 근본적 본성이 들어가지. 뭐죠? 우리 스스로의 자존성이죠. 내가 스스로 결단해 내가 할 따름이라. 그래서 16절 같이 읽으면 너희의 폐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설사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치 뭐처럼 취급해요? 진흙같이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뭐죠? 진흙이죠. 토기잖아. 토기장이를 토기가 진흙으로 된 토기가 토기장이를 마치 뭐 취급해요? 진흙처럼 자기와 방불한 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으이 여겨서 자기와 같은 수준을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뭐라고요? 계몽주의요. 인본주의예요. 18세기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던 철학적 사상적 기조가 계몽주의인데 계몽주의로 인해서 인권이 확립되어지고 비로소 참 자유와 박애와 평등 사회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봉건적 왕권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적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체제가 이루어졌다고 철학적 기조에서 우리가 높이 찬사하지만 그것에 깔려있는 참 악적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 만인 지상주의로 인간을 높였다고 하는 데 측면에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계몽주의 이후에 서구 지성사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계몽주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참 다행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지성적 반역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서구에서 배운 사람들이 풍어를 읊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심성 속에는 하나님 신에 대한 참 두려움과 신성에 대한 존귀함이 이 샤머니즘적으로 깔린 만큼 우리와는 쫙 깔려 있거든요. 근데 계몽주의는 그걸 다 긁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세 이후에 연속되어 왔던 교권 체제가 다 뒤바뀌어지면서 그 역사를 코페르누스 전환이죠. 세계적 세계관이 뒤집어지면서 인간이 하나님께 딱 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저 바깥에 물린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면 어디로 인정하냐면 우주 바깥에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에 간섭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딱 놓고 아니면 하나님을 아예 부정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유신론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우주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인간을 우주 안에 중심에 놓거나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없으니까 인간이 자연히 중심에 놓거나 두 가지 모습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는 이신론이요 하나는 자연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 계몽주의에 섰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있으니 실천적 무신론. 이 사람들은, 이사야 사람들은 경건의 입술로는 존경하니까 실제로는 뭐죠?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실제 마음으로는 떠나 있으니 실제로 주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죠. 따라서 무신론자와 같으니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 이런 자들에게 17절부터 18절에 소망이 있는가. 참 이사야에서는요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이 16절까지 읽으면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무서워가지고 이 폐역성이 절절해서. 근데 17절부터 읽으면 확 바뀌어요. 주께서 뭐냐면 미구의 곧 그 뜻이죠.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어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의 귀머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데 소경이 눈이 볼 것이라. 귀머리가 듣고 소경이 볼 것이라. 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귀머리 귀를 뜨게 하셨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죠. 그런 육적 치유를 하셨죠. 병자를 낫게 해준 육적 치유는 그 자체의 의미로 있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것은 영적 메시지였어요. 구원을 위한 메시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여주는 뭐죠? 상징적 제수였던 거예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은 그 자체가 구속적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아 구원사건. 눈이 감겨서 술 취한 처럼 비틀거린 자들이 눈을 뜨니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되는 은혜를 보게 되어지죠. 어떤 자가 되죠? 19절 나와요. 19절. 19절 같이 읽으면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자입니다. 이 겸손한 자가 뜻이 뭘까요? 무엇과 이 겸손한 자의 의미를 알려면 무엇을 보면 되죠? 반대로 15절과 16절을 보면 돼요. 15절 16절에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을 진흙같이 여기는 자 그들의 자존성과 폐역성 그들의 악함과 반대되는 게 겸손한 자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자기는 그 앞에 피조물이요 먼지에 불과한 자임을 아는 자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줄 알고 사는 자 그래 그의 긍휼과 자비로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은 자인 겁니다. 그런 자들이 실제로 그런 자들이어야 입술로뿐 아니라 심령으로 주를 섬기는 자요 그런 자가 바로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빈핍한 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22절에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족속에 하신 말씀처럼 야곱의 족속 즉 이스라엘 백성이죠. 참된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기도 약속하신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읽으면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죠? 속에 눈을 뜨고 규모가 들을 것이니 24절 말씀은 그대로 18절과 대꾸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가진 교재에서 2번과 3번 이런 넘어가는 맥락에 나온 내용이에요. 요새 14페이지,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가 맞네? 예, 9페이지죠? 예, 9페이지에, 2번에서 타락 이후에 사람은 심리 우패하고 오직 악한 일만을 선택하는 경향성을 잇는 데만에서 3절에 중생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속의 눈을 뜨며 귀가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거죠. 그래서 3번 타락의 중생 상태 같이 읽으면 중생한 사람은 죄의 성품에 따라 악을 행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다. 신명기 30장만 찾고 마치겠어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보세요.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읽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자꾸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말은 뭐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멀다는 주의 마태복음 15장의 교훈과 이사야 29장을 잘 묵상하면 이 6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의 할례는 곧 영적 할례니 곧 너희가 주를 믿음으로 세례받음으로 구하는 받는 중생의 은혜니라 골로새서에서 사도바울이 설명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힘든 일이냐 12절 보세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13절까지 같이 시작.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거 하지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거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와의 차이예요. 지금 여기는 12절 13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이렇게 핑계하지 않는 겁니다. 하늘에 있으니 그걸 어떻게 그걸 가져와서 보겠냐 어디 거기까지 가서 보겠냐 하늘에 있지 않냐 저 바다에 있으니 어떻게 가서 끌어오겠냐 못 보지 않느냐 라고 핑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이 그 바로 그분 사람들에게요. 뭐라고 그랬어요? 유식한 자에게 보라 했더니 봉에 있으니 어찌 보는가 무식한 자에게 보라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식하니 어찌 보겠는가 라고 근본적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멀다 그 말해.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뭐죠? 하늘에 있으니 어찌 못 보겠냐 바다에서 어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 마음이 가깝게 하나님께 있더니 즉 다시 말하면 6절 말씀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있으니 중생의 은혜를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심령에 담겨 있으니 핑계치 않고 자기 마음 바로 가까이에서 주의 말씀을 향한 영적인 태도가 나온다. 그러니 이것이 어려운 일인가? 11절에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그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생한자가 게으를 수 있는가, 게으를 수 있습니다. 중생한자가 나태할 수 있는가, 나태할 수 있습니다. 중생한자가 죄를 범했으니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중생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 도망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근원이 다 있어요. 우리가 다 나타나요. 왜 그렇죠? 죄된 성품이 남아있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아는 자에게서 그것만으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의 적극적인 내용들을 채워가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타락의 중생 상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 영적 선이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승자가 되어져서 주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심령의 할례를 받아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속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이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과 또 주께 택정한 자들 향하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신령한 영적 교통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